여러분, 런던에 사시면서 힘든 일이 많으실 텐데,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어떤 게 가장 힘드십니까? 아마 그 중에서 외로움이 가장 큰 힘든 것 중에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요. 가끔 주일에 이렇게 모든 걸 마치고 이제 차 타고 집에 내려갈 때 아내하고 저하고 가끔 그런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일에 이 좋은 오후 시간에 왜 많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를 올까? 신기하다. 뭐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예배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그렇죠. 위로가 되고 뭔가 회복이 되는 것 같고 왠지 모르는 좋은 느낌들이 있어서 오신다고 저는 믿고 싶어요. 그럼에도 또 한편으로 시작할 때는 이렇게 교회 오시면서 믿음이 그렇게 아직은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오신다고 할 때에는 아무래도 외로움들이 있고 여기 오면 내 또래들이 있으니까 그것들이 또 동기가 되어서 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것이 또 필요하다고 저는 늘 생각합니다. 외로움이라는 게 그만큼 우리의 삶에 참 어렵죠. 그래서 이 좋은 오후 시간, 다른 어떤 것보다도 그 외로움을 여기서 달랠 수 있다면 기꺼이 올 만한 오고 싶은 곳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누가 만일에 예수 믿으면 뭐가 좋아요? 예수 믿으면 뭐가 좋은 거죠? 라고 물어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요?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모든 질병이 다 낫습니까? 그것이 벌써 2000년 기독 역사상 다 밝혀진 일이면 병원을 왜 가겠습니까? 다 교회로 왔겠죠. 다 낫지 않는다 이 뜻이죠. 예수 믿으면 이 젊은 날에 장래와 진로가 다 걱정인데 예수를 다 믿으면 모든 진로와 장로가 막혔던 것이 다 풀어지고 해결되고 그런 것일까요? 그렇다면, 그럴 것 같으면 이렇게 경쟁사회에서 저마다 진로 때문에 고민 많이 하는 세상에 많은 젊은이들이 다 교회를 왔겠죠. 근데 꼭 그렇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관심이 덜 하겠지 않겠습니까? 물론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죠. 그러나 확연히 보여지게 도와주는 방식이 아니라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도와줬다고 믿고 또 그렇게 정말 고백할 수 있지만 우리가 생각하듯이 모든 사람들이 부인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완전히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예수 믿자마자 그렇게 꼭 해주시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나서 제일 좋은 것이 뭐냐? 무엇이 제일, 그럼 예수 믿고서 제일, 베네핏이 뭐냐? 라고 말을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이 내 인생에 쑥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런던에 오기 전 제가 한국에서 마지막 사역했던 그 교회는 뜨거운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처럼 뜨거웠어요. 저는 뜨겁다고 믿습니다. 뜨거웠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 교회는 기도하는 어른들이 참 많으셨어요. 새벽마다 빠지지 않고 오시는 우리 권사님이 계셨는데 그 권사님이 연세가 많으셨죠? 남편이 당연히 계셨는데 남편이 너무 아프신 거죠. 그래서 그 권사님이 연로하신데도 불구하고 그 남편을 이렇게 케어한다고 되게 어려우셨어요. 힘드셨어요. 그래서 목사님 좀 집에 오셔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가끔 요청하겠는데. 그래서 어느 날 이제 권사님 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하고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제가 신기한 것을 경험했어요. 하시면서. 오늘 목사님께서 새벽 기도를 다 인도하고 강단에 설교하고 쭉 내려가는데 예수님이 목사님 따라가는 걸 제가 봤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너무 저의 큰 힘이 됐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 나와 같이 따라다닌다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되게 힘이 되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목사님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 마시고, 사실은 안 봤다 치더라도, 경험 안 했다 치더라도, 예수 믿는 모든 사람이 다 그래요.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주님이 같이 함께하는 삶을 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게 놀라운 거죠. 거짓말한 것처럼 여러분 보는 것 같아서 제가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특별한 열두 제자 아닙니다. 거기 모였던 모든 예수 믿는 제자들이었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겠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것이 문제죠. 그걸 믿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걸 누리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죠.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그 삶이 뭔지 그것을 오늘 알 수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 그렇습니다. 어느 날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셨어요. 그리고 호수 저쪽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호수 건너편에 뭐가 있었는데요? 몇 주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찾아가지 않으면 안 되는, 찾아가야만 구원할 수 있는 엄청난 귀신이 사로잡힌 짐승처럼 무덤가에서 버려진 채로 살아가는, 언제 죽나 저것들 모두가 그렇게 동네 사람들이 다 버린 그 영혼이 거기 있었죠. 그를 구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그 바다 건너편 저쪽으로 가자 이렇게 하신 것이었습니다. 배에 올라타자마자 노를 저는 배였어요. 노를 저고 갔는데 주님이 너무 피곤하셨어요. 그래서 배에 올라가자마자 뒤편에 그냥 눕자마자 깊은 잠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갈릴리 호수라는 것이, 호수라고 하긴 뭐하는 바다라 할 만큼 엄청나게 긴 호수였는데 위쪽에서 세찬 바람이 호수로 내리치면서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돌풍이 불면서 사나운 물결이 일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물이 배 위에 덮치고 배는 흔들거리고 그래서 곧 뒤집혀서 다 빠져 죽을 만한 그런 위기의 상황을 만났습니다. 그 배에 탄 그 제자들 중에 베테랑 어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베테랑 어부들도 많았지만 그들도 어떻게 할 수 없을 만큼 그런 큰 물결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도 예수님이 능력 있는 분이시니까 예수님께 다가가서 자신은 주무시는 예수님을 흔들어서 깨우시고 선생님,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이 본문을 보면서 가끔 그런 생각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상황에서 예수님이 잠이 왔을까? 이런 상황에서 흔들어 깨워야만 일어날 정도로 그 잠을 잤을까? 사람이라면 흔들고 물이 부딪혔는데 깨어날 만도 안 돼. 진짜 잤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해보신 적 없으세요? 설거머니 실눈을 이렇게 보면서 저것들이 믿음 있나? 이렇게 테스트 해보는 마음으로 누워있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도 여러분 하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진짜 피곤하셔서 주무신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완전히 잠들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진짜 피곤해요. 막 비몽사몽가 아니고 일어서고 싶지 않고 그냥 계속 있고 싶을 때 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뭔 일이나 하고 막 폭풍이 너무 피곤하니까 잠깐 옆에 있는 이게 배, 그 나무 잡고 이렇게 힘들지만 이렇게 그냥 하면서 한 5분의 1은 깨어있고 5분의 4는 깊이 비몽사몽을 입고 아마 그런 상황이었다고 생각이 돼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다른 복음서에도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가복음 성경에 보면 이렇게 이 부분을 좀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마가복음 4장 38절에 보면 예수께서는 고물, 배 뒤편이라는 뜻입니다.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예수를 깨우며 말하였다.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으십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죽게 되었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제자들 보기에도 뒤척거리는 게 보이는 거죠. 아니,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되는데 아무렇지도 않으세요? 그냥 그렇게 계실 거예요? 뭐 이런 식의 말씀을 예수님께 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일어날 만도 한데 불구하고 너무 피곤한 그냥 그 피곤해서 그냥 계속 그냥 누워 계셨던 그 태도, 그 마음은 어디서 있었을까? 그런 것. 그거는 하나님이, 하나님 아버지가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괜찮다 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배가 심하게 흔들려서 편안하게 잘 수 없는 것은 맞았지만 그래도 평안하게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친히 자기들과 함께 그 배에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시다는 그 자체가 그렇게 자기에게 평안을 주는 요소가 되지 않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어. 진짜 일어나기 싫었지만 일어나셨어. 그 바람과 성난 물결을 꾸짖으셨습니다. 그랬더니 바람과 물결이 곧 잔잔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 상황에는 믿음의 반응을 보여야 되는데 지금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어디 있느냐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믿음이 있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응하지 않았다 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과정이 어렵지만 반드시 간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힘들지만 갈 수 있다. 괜찮다. 그러니까 누워있으면 될 거다. 이런 마음으로 그냥 편안하게 평안한 가운데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이라는 믿음 좋은 구약의 왕이 노년에 한번 진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어요. 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에 대한 극한 복수심, 미움을 가지고 그 아버지를 죽이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를 다 동원해서 그 다윗을 죽이겠다 쫓아가는 그 위기의 상황이 있었어요. 그 상황에서 쓴 시편이 3편에 있어요. 3편의 내용에 보면 5절과 6절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내가 누워 곤하게 잠들어도 또다시 깨어나게 되는 것은 주께서 함께 하셔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나를 대적하여 사방에 진을 친 자들이 천만 대군이라 하여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으렵니다. 이렇게 했습니다. 천만 대군이 사방에서 진을 치고 있어서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다. 그 가운데서 난 잠을 자고 나는 또 일어나고 그렇게 할 것이다. 왜?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도 그렇게 고백했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예수께서 아무리 폭풍이 쳐도 저 건너편에 그 귀신들이 우리를 죽이겠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니까 가정이 힘들지만 반드시 간다. 넘어지지 않는다. 그냥 견디면 된다. 이런 믿음으로 그냥 주무셨어요. 믿음이 있었지만 제자들은 그렇지 않았죠. 예수님이 지금 자기와 같이 피지컬하게 자기와 같이 있어도 그 믿음이 없이 죽게 되었다고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너희 믿음이 어디냐? 도대체 너희의 믿음이 어디 갔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4절에도 내가 비록 죽음의 그늘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죽음이 생각날 만큼 이런 정말 죽겠구나 하고 생각할 만한 그런 골짜기로 다니지만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의 막대기와 지팡이로 나를 보살펴 주시니 내게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해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 게 아닙니다. 설사 어려워도 적당히 어려운 것만 있겠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듯이 예수님이 함께 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도 죽게 되었다 싶을 만큼 큰 폭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있어도 엄청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어려움이 왜 있어?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있어도 적당히 있어야지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죽게 되었다 주님. 우리가 죽을 지경입니다고 말하는 거 보십시오. 예수님이 같이 계셔도 그런 일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어려움이 없어야 된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어려움이 없다. 누가 그렇게 말했습니까? 하나님 함께 해도, 믿음으로 살아도 죽을 것 같은 어려움을 얼마든지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죽음의 골짜기로 지나간다 하지 않습니까? 죽음의 그늘이 있는 골짜기로 지났다고 다윗도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고백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의 수많은 고통들, 세월호 사건이 같이 끔찍한 가슴이 저미는 고통들의 사항들을 그 한 개개인의 사연을 돌아보면, 그렇게 믿음 좋은 권사님이 그 아들이 그 딸이 백혈병으로 죽어가는 것을 경험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남의 이야기고 내 집안에 그런 일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이 계시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냐? 수많은 고통과 고난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정도라고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또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이런 고난을 허락하실 수가 없어. 그런데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아니, 만약 있다 치더라도 우리를 도울 힘이 없는 거지. 아니, 도울 힘이 있는데도 안 도와준다고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 거지. 있어도 믿을 필요가 없어 라고 해서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고 믿지 말아야 될 이유라고 이야기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고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함께 하시고 어떻게 일하시는지의 방식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수없이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너무나 인격적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강제적으로 개입해서 자기 마음대로 이끌어가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게 고난도 그렇습니다. 강제적으로 고난을 개입해서 다 해결하는 분이 아닌 것입니다. 누구를 고쳐주고 누구를 안 고쳐줍니까? 고쳐주려면 병원에 입원한 사람 다 고쳐야 됩니다. 고쳐주려면 세상에 있는 암환자들 다 고쳐줘야 되는 것입니다. 도대체 누구를 고쳐준단 말입니까? 다 고쳐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문제한다면 얼마나 인생의 사연이 많은데요. 하루에도 수 없는 고통사고로 병들고 죽어간 사람을 다 고쳐줘야죠. 다 교통사고 안 나게 만들죠. 완벽하게 통제해야 될 세상을. 아니, 하나님께서 안 도와주면 무조건 함께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까? 어떻게 생각이 그렇게 짧을 수 있냐 이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시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야 되는가?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릴 때 부모가 당연히 우리보다 모든 면에 다 잘 알고 그리고 뻔히 뭘 해야 오는 줄 아시잖아요. 그리고 얼마든지 도와줄 능력이 있고 그렇다 해서 일일이 우리들을 이래라 저래라 요즘 뭐 부모들처럼 철없는 부모처럼 학교 대학생 자기 그 정도 대학생이 되었으면 알아서 할 만도 한데 일일이 학교 전화해가지고 학점이 어쩌고 저쩌니 과목을 어떻게 선택해야 되니 점수가 어떻게 하니 그런 치사한 부모들처럼 일일이 다 간섭하면 이래라 저래라 다 간섭하는 것이 좋습니까? 아무리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한다 치지만 그거는 건강한 사랑이 아닌 거잖아요. 부족해도 맡겨줘야지 실수해도 맡겨줘야지 철이 됐으면 그 정도 나이가 됐으면 아직도 전화하면서 간섭합니까? 부모들이? 여러분 부모 그렇습니까? 사랑해서 하는 것은 좋지만 일일이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부모들이 나서서 전화 돌리면서 일일이 다 지도하고서 간섭하면서 그렇게 합니까? 그게 건강한 사랑입니까? 원치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10대에 반항기 심할 때 제발 그만큼 두라고 내가 알아서 할게 그렇게 하고 싶을 만큼 그것이 부모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라고 느낄 때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버려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자유로 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말하고 싶은 것이죠.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를 사랑하는 당신 아들과 딸로 삼기로 결정하셨습니다. 당연히 아들과 딸이니까 완전한 당신 같은 자유를 주셨고 그걸 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선택과 결정으로 생겨난 세상에 수많은 고통과 불행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완전히 통제하듯이 개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인류를 향한 사랑의 방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며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냐 이 뜻입니다. 그분이 선택하신 사랑의 방식은 우리의 고통에 친히 뛰어들어서 함께 그 고통을 당하면서 우리가 그 어려움을 잘 견뎌내고 헤쳐나가도록 도와주는 편을 택하는 것입니다. 돈만 주고 내몰라는 부모들이 아니라 직접 우리와 함께 현장에, 고통 현장에 같이 시간을 보내면서 눈물을 닦아주며 위로하며 그 지혜를 모아주며 이끌어주는 부모와 같은 것입니다. 어느 부모가 낫습니까? 여러분 부모님 돈만 따 해서 돈만 주고 알아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능력으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입니까? 힘들고 귀찮지만 바쁘지만 당신이 친히 함께하면서 우리가 그걸 스스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하고 도와주는 부모가 훨씬 더 좋은 부모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주는 신이 좋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안 해도 될 일을 귀찮게 그분이 우리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당신이 친히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죽게 하는 신이 더 우리 고난에 관심이 많은 신입니까? 누가 더 관심이 많은 사랑이 많은 신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고통 현장에 친히 당신이 오셔서 고통을 다 경험하시고 대신 당신이 죽어줄 정도로 우리의 고난에 함께하시고 관심이 많으신 분이시라는 거죠. 암을 치료하는 방식으로 치유하시지만 암 투병하는 그 긴 방사선 치료와 수많은 그 주사 받으면서 하는 그 과정에 하나님이 함께하면서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식으로 우리를 함께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더 일반적인 방식일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의 수많은 고통 현장에서 같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같이 아파하는 그 아픔을 그분도 느끼고 여러분이 눈물 흘리듯이 주님도 똑같이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는 방식으로 여러분과 지금 함께하는 것입니다.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잘 견디도록 감당해낼 수 있도록 그 순간에 이겨낼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면서 우리 스스로 하도록 당신이 나서서 하지 않고 당신이 다 하실 수 있지만 함께 하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잘 견디고 그걸 통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우리의 삶의 전생에 그래서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거기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를 우리를 위로하시는 방식으로 함께 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옷을 입고 편안한 사장어자 앉아서 돈만 던지면서 하는 그런 아빠가 아니라 그 비싼 옷을 걷어치우고 옷을 소매를 걷어올린 채로 시궁창에 굴러가는 자기 자식을 건지기 위해서 뛰어들어서 냄새 담아다하면서 옷을 다 버리면서 그 자식을 거짓말내는 그 같은 태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는 방식보다도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오늘이란 시간에 여기에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서 그것을 내가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 힘든 공부의 과정, 힘든 직장의 생활에 그 현장에서 그 고통에 같이 하시면서 그걸 스스로 잘하도록 건강하게 자립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그걸 잘하도록 순간순간 디테일한 그 모든 감정선에서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나의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습니다. 이러다 죽겠다 싶을 만큼 힘든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처럼 말이죠. 앞으로 잘 살 혹은 잘할 수 있을 자신이 전혀 없어지고 너무 절망적이면 이렇게 계속 살아가야 되나? 앞으로 인생이 이럴 것 같으면 내가 꼭 살아야 되나?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혼자라면 그럴 수 있습니다. 혼자면 그럴 수 있죠. 계속 혼자는 어떻게 살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영적 구하라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여러분은 혼자가 아니란 말이죠. 예수를 믿는 그 적시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세상 모든 사람의 손가락질하는 죄를 짓는 여러분일지라도 여러분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지금 함께 계시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거죠. 살아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 현장에 같이 계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 한국에서 미국에서 돈만 보내고 어떻게 사업하고 일하니까 올 수 없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같이 있으시니까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시니까 우리는 그 가정 가운데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고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가 감당해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수많은 우리 형제들이, 믿음의 가족들이 이렇게 많이 같이 앉아 있죠. 왜 그런데 그런 나약한 마음을 먹으면 안 되는 거죠? 반드시 그 모든 힘든 과정을 맞았지만 통과하게 돼 있고, 반드시 이기게 돼 있고, 승리하게 돼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무엇일까? 주님이 너의 믿음이 어디냐 했을 때 믿음이 뭘까? 믿음이란 게 뭘까? 오늘 본문을 본다면 믿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과 관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는 우리가 아무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전혀 넘어지지도 않는다는 뜻이 아닙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의인은 일곱 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재앙을 만나면 망한다 했습니다. 의인 또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일곱 번 완전수 아닙니까? 많이 넘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넘어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를 지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다시 일어나게 돼 있다 이 말. 다시 일어나기로 운명 지어진 존재라 이 뜻입니다. 왜? 하나님이 같이 계시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 악인들은 넘어지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자라. 넘어진 것에 집중하지 마십시오.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을 보면 여러분은 사람이 흔히 겪는 시련 밖에 다른 시련을 당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 이상으로 시련을 겪는 것을 하나님은 허락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시련과 함께 그것을 벗어날 길도 마련해 주셔서 여러분이 그 시련을 견뎌낼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시험이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시험이 와도 고아들이 아니기 때문에 견뎌내는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제 키워보는 부모님들은 아시겠지만 늘 누워있다가 갑자기 뒤집기를 하면 그때부터 난리 나. 저희도 우리 막내 여준이가 우리 현지가 뒤집기 했나? 했어? 하고 있어? 아, 그래야 돼. 아마 미안해. 아, 지금 도리대 가는데 제가 상황 파악을 못했어. 우리도 처음에 뒤집었을 때 진짜 너무 신났어요. 그래서 한 번 더 해봐 했는데 그때도 못하다 힘이 너무 빠져가지고. 그런데 지금 우리 현재처럼 이제 돌 다가오면 이제 이게 벽을 붙잡고 이렇게 담을 일어서지 않습니까? 그것만 해도 기특하죠. 그러다 만일에 손을 떼고 한두 발짝 걸었다 난리 나는 거지. 저 설거지 하던데 저 방에서 재택근무하는 우리 양태교 집사님도 불러가지고 걸었다고, 우리 현재 걸었다고 난리를 아마 할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가다 주저앉지 않습니까? 또 주저앉지 않습니까? 부모는 주저앉다 치더라도 또 일어서지만 또 주저앉다 치더라도 주저앉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부모에게는 일어섰기 때문에, 드디어 한 발짝 걷기 시작했기 때문에 완전히 걸을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어선다 다 넘어지고 일어선다 넘어지고 반복할 수 있지만 주님은 여러분이 설 것이다, 반드시 지금처럼 계속 힘들지 않고 반드시 나중에는 딱 서 있는 사람으로 네가 설 것이다, 그 기대감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여러분을 세우기 위해서 지금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과 여러분은 고이 잘 때에도 그분은 주무시도 졸지 않으시고, 여러분은 잘 때에도 주님은 주무시지 않은 채로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을 돕겨보시고 그 어려운 순간에 잘 통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루에도 수없이 나의 연약함을 직면하고 감정이나 말이나 행동도 절대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설사 보여주지 못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염려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십시오. 이겨낼 지혜가 부족하면 그분께 구하십시오.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설 것입니다. 하루에 일흔 번씩, 일곱 번, 칠십 번을 또 일곱 번 더 죄를 지어도 용서해달라면 또다시 용서하시고, 그것을 그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갈 힘과 두렵지 않은 믿음을 우리 주님 주셨어. 마침내 주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까지 함께 하시되 지독하게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세워주실 분이시니 영적 걸음마 배우기를 멈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믿음을 가지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남들이 볼 때도 그럴싸한 사람으로 비춰져도 우리는 우리의 자신감으로 세상을 살지 아니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있지 않습니까? 쉬운 번역으로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는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만일 나도 모르게 힘든 상황만 바라보고 있고 내가 감당하지 못해서 자꾸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낙심될 때 오늘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너는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는 걸 믿느냐? 라고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고 신뢰하게 시작하면 수없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계속 넘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 나보다 훨씬 더 성실하고 신실하고 지속하리만큼 나를 포기하지 않는 사랑으로 함께 계시니까 나는 반드시 언젠가는 서는 것입니다.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귀한 겁니다. 그런 놀라운 분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영원히 함께 하겠다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이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그분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더 일어서고 돌파하고 견뎌내는 하나님 함께하는 그 놀라운 삶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